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그 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용어가 좀 심한 말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심하게 욕을 할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평가를 심하게 말하는 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자성어예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은망덕. 저 사람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제 입에서는 사자성어가 나갔지만 그 사람은 참 방송용은 아니지만 나쁜 놈이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받은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가 우리 그 영어로도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가 주인에게 이제 음식을 줘요.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데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의 손을 문다.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뜻이에요. Bite the hands that feed one. 누구를 물어요? 음식을 주는 사람의 손을 무는 것. 그거를 배은망덕하다라고 영어식의 표현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앙에 비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와 그리고 비유 하나,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서 감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인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고 그런 자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눈물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옛날 얘기하듯이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다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약간 어색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가려니까 약간 어색한데 그래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모든 유대인의 예절을 갖춰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닌 모습이에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입 맞추면서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때가 언제쯤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안식일 오후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유대인의 그 예법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설교하신 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가 있어요. 아마 이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랍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마치시고 모든 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동네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앞에 부분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이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정성껏 초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아마 이 시몬은 그 회당의 회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회당에 어느 정도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회원이었다든가 뭐 여선교회 회장이라든가 남선교회 회장이라든가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초대를 했는데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아서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고 식탁에 앉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의 모습이 어때요?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은 머리를 이렇게 개고 받치고 있고 오른팔로 반쯤 누워있는 모습이니까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오래전에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사극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요.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박첨진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박첨진의 집에 마당까지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루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 게스트, 그 VIP의 모습을 보려고 이러고 막 발 뒤꿈치를 세우고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벽에 이렇게 기대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웃기웃하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자가 그냥 급하게 들어오는데 기름병 하나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고급 향유가 담겨져 있는 기름병 하나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눈물이 발에 묻었으니까 그것을 닦고 기름병어리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주인이었던 시몬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길 왜 들어와? 근데 사실 시몬이 해야 되는 일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눈물로 자기 예수님의 발등에 떠그러져 있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기름을 붓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던 말은 나 보통 사람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놓고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아주 비싼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사기까지 그 향유를 뭐 향수라고도 합시다. 그것을 사기까지 정말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시몬이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번 것으로 물건을 사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그 동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허락을 풀어 헤쳤어요.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머리를 공적인 장소에서 풀어 헤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헤어컷이라도 하죠. 옛날에는 헤어컷도 못했잖아요. 그냥 풀르고 있다가 어디 나갈 때는 묶고 나가야 되는데 문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카락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고 눈물로 닦고 있고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 이 시몬에게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 텐션이에요. 긴장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몬의 모습을 이야기할게요.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감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이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될 정도로 공부해서 시험 쳐서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도 공부해야 되고 모든 선지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체를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거라든가 광야길을 지나갔다든가 왕정시대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선지서를 특별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선지서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를 연구하다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때 이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대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여인에 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독특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수가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잔지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미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서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양반은 가만히 있네? 이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네? 라고 속으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이 여인은 네가 나한테 발 닦을 물을 줬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너 대신에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고 네가 나에게 입술을 맞춰야 되고 입을 맞추면서 나를 환영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에게로 달려와서 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고 네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향유를 뿌리면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이 여인이 자기가 벌어서 가지고 왔던 이 사왔던 향유를 내 발에 지금 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실 때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옷을 입고 다닐 때에도요, 그 옷자락 끝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들을 달고 다녀요. 소리 나는 것을 달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닙니다.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켜라! 바리새인 지나간다.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다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당당하게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3일을 금식기를 했고요. 내가 구제헌금도 했고요. 내가 11조도 했고요. 나 이 정도면 거룩한 사람이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감사를 알아야지요. 그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을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감사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할 거예요. 시몬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봉사를 못할 수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그렇게 정성껏 드릴 수 없어서 그냥 시간만 보다가 시간이 되면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감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여인은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창녀였어요. 더러운 여자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의 마음은 지금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불평은 없으십니까? 원망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맨날 저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모양인 거야? 그러면서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도전을 해볼까요? 혹시 감사가 끊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끊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시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세요. 두 사람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빚탕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40절에서 야, 이 녀석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곧바로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고리대금업자, 그냥 편안하게 그런 단어를 쓸게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빚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렇게 빌려갔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시대마다 사실은 단어는 똑같이 써도 그 무게나 이것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어떤 건가 하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고 이야기한다면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 곱하기 100이어야 돼요. 산수를 잘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50데나리온도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비유니까, 픽션이니까 이 고리대금업자가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뱅크럽시를 했더니 판사가 그래 알았어라고 판결해주고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데나리온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2년 반 동안 일할 품삯입니다. 그것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0주에 해당하는 품값입니다. 탕감을 받았으면 10주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2년 반 동안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죠. 그래서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그 고리대금업자, 그 채권자, 사채업자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말이. 그랬더니 시몬이 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한테 하는 소리네 라고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시몬에게서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지금 저 여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은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의 보는 관점을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지를 보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놓고 속에서 불평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가 그 여인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보았던 그 관점과 그 비유를 통해서 보게 하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보았던 관점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으로 본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여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죄 많은 여인인 건 맞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여인을 보느냐? 너와 이 여인을 비교해보자. 그래,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야.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너는 조금 죄를 졌다고 치자. 그래, 너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근데 너와 이 여인이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 여인이다요. 그 말은 시몬에게 너는 죄를 조금 졌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졌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최소한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같은 교인들끼리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은 설령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데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이야 로 보시겠습니까? 글자로 쓰면 똑같아요. 글로 쓰면 똑같아요. 용서받은 죄인.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 강조를 두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공필아,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럴 때 우리 아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필아,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러면 뭔가가 마음이 뒤끝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행동이 무엇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쏟아낼 때에 눈물을 왜 쏟아냈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올 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처음부터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불 생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의 기적을 어디서 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고 그것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닦아드리고 싶은데 수건이 없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서 닦아주었고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전해주고 있고 이 여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이런 짓 했지. 그러면서 조목조목 죄목을 나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한번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2, 3, 4로 해보세요. 잘한 것과 못한 것 한번 쭉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를 더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잘한 거? 아니면 잘못한 거? 잘못한 게 더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질 않으세요. 그냥 뭐라 그러세요? 내 죄를 좀 많이 지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근수근될 때 아니 지금 뭔데 죄를 용서해 줘? 라고 수근되고 있을 때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우리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Every day is my Thanksgiving day. 매일매일이 나의 추수감사절로 나의 감사의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확신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드릴 수가 있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또 죄를 짓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설령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인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